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인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여 저희들의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위탁드리고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벌 받아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심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된다.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야 될 필요성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판단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럼으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거나 또 죄인 취급을 받아가지고 벌을 받는 것 그런 거를 피하려고 하고 거기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로 별로 생각지도 않습니다. 드러나서 뭔가 그것이 이렇게 처벌을 받을 때 비로소 그것을 죄라고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민감하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그 죄의 뿌리들 그리고 또 그러한 그 결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려고 안 하고요. 인정하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드러났을 경우에도 변명하고 또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는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어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그들의 눈이 떠져서 서로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서로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끄러움이라는 수치심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수치심이라는 거는 본능적으로 뭐예요? 우리 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이 싫은 거예요. 왜 가리냐 하면은 남이 뭐라 그러기 전에 내가 그것이 싫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주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오히려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 힘을 과시하고 나의 어떤 권력과 나의 재주와 뭔가를 그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건 또 다시 말하면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뭔가 높임을 받기 원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들어왔느냐? 죄를 짐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수치심이 들어왔다는 거는 왜 그렇게 부끄럽게 느꼈나? 그래서 그거를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이렇게 몸을 가리는데요. 우리는 이 몸을 가리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냐고 우리의 내면을 정말 어둠 속에 그냥 가둬버리게 된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볼 수도 없게 되었고 또 보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렇게 더덕더덕 갖다 붙임으로 인해서 그거를 장식품 삼아서 외모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좋게 보이려고 낮게 보이려고 애씁니다. 뭐 우리가 그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뭐 하는 것도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 하는 그것도 있긴 있어요. 그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피부를 보호하고 몸을 추위나 더위에서 보호하고 뭐 다치지 않도록 보호한다. 그 역할 외에 우리는 예쁘게 보이고 더 멋있게 보이고 나의 어떠한 그 싫어하는 부분, 약한 부분에 대해서 더 좋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화장하고 옷 입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성형을 하고 뭔가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변형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겉은 할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내면이 그게 되나? 특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 되나?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가리고 또 우리가 속이려 해도 회치를 하고 또 나무 뒤에 숨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또 사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에 오르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심중을 다 알고 계시고 읽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왜 찾아주셨나? 우리가 죄에서 그냥 그 늪속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리면서 그냥 죄로 계속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고 서로가 다 늪속에 빠져 있으니까 누군가가 구원해 줄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서로는 아무리 거기에서 허우적거려 봤자 정말 늪속에 빠진 사람은 밖에서 구원해야지. 밖에서 구해야지. 그 사람들을 그 빨아들이는 힘보다도 더큰 힘을 가지고 그들을 끄집어 내줘야지 그늪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죄의 늪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빠져 있으니까 이게 사는 거야. 이게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지.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죄안 짓고 살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꿈조차 꾸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 그죄 속에서 물들었던 그늪 속에서 물들었던 모든 것들을 깨끗이 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죄 짓지 않고 살수 있도록 해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우리의 죄를 대신 벌 받아주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으로 우리를 죄안 짓고 빛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그러한 정말 새 세상에서 그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해주시고자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지만 지금 우리 각각 안에 임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안에서 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대로 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지켜 행한다라고 그래요. 산다는 것이 즉 지켜 행하는 것이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같이 먹고 마시고 정말 늘 동고동락하는 거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 거는 결국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계명대로 살게 하고자 그분은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리신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지켜 행함을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사는 나의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하게 하시려고 지금 와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데, 그 예수님의 계명은 지금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요. 아,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막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마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워가지고, 응? 아, 나는 이제 커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어린아이가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쳐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어져서 나의 삶이 된다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지만, 그 생명의 법칙 중에 가장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될 것이, 그 생명은 매 순간 매 순간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져서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다가도 없어지면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케 하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분에게 듣고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알미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었다가 아니라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양식은 계속 먹어야 되는 거지, 한번 먹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간식도 아니고 약도 아니에요. 아플 때만 먹는 거, 곤란할 때만 먹는 거, 또 뭔가 내가 먹고 싶을 때만 먹는 거,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아니 먹으면 아니 되는, 그리고 골고루 정말 주시는 대로, 그 입에서 나오는 거니까 주시는 대로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선택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젖을 먹듯이, 그냥 젖을 먹는 것 같지만 그 젖에는 아기가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때 그때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린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아기가 태어나면은 딴 거는 몰라도 젖 먹으려고 하는 그 힘만은 본능적으로 굉장한 거예요. 그 빠는 힘이나, 그리고 그것이 뭐 2시간 있으면 또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그래서 배고플 때마다 뭐예요? 아기가 계속 젖을 사모하고 그리고 우는 거예요. 달라고. 엄마는 세상 없어도 그 애를 먹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그러한 생명의 법을 그분이 정하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부모도 아기가 젖을 먹어야 사는 거를 알고 젖을 먹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양식 삼아 사는 그러한 우리인 것을 그분이 정하셨는데, 그분이 아시는데, 왜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 과연 얼마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우리가 정말 그것에 갈증을 느끼고 그것에 굶주림을 느끼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에 배고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젖 주세요 하고 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커버려서, 스스로 다른 것으로 꽉 채워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어도 마치 살수 있는 것처럼,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로 우리가 꽉 차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찾지도 않기 때문에 뭐예요? 정말 구하지 않아서 우리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다른 것으로 꽉 차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요, 그 말씀에 정말 감동할 때는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세상에서 내가 의지했고 가졌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뭔가 벽에 부딪혔을 때, 뭔가 가시밭길, 정말 그 험난한 그러한 삶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언제든지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같이 호흡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주셔서 나를 살리고 계시는 나의 생명 되신 주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거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만 주님 찾고, 내가 땅에 걸을 때는 내 발로 내가 걷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 하나를 내가 지켜 행함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늘, 아, 나는 잘하고 있어. 그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분의 나를 사랑하심이 정말 어떠한 것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거기에 전혀 미치지 않는, 달하지 않는 나의 삶의 그 정말 지켜 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적하고 원수 삼는 그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죄 속에 빠져가지고 할수 없는 하우브리 같은, 그러면서도 나 잘났다 그러고, 그러면서도 고집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길을 가기에 바쁜 그러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그분은 그 인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대신 벌 받아 주시고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아주 다 비우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구 이후에 그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은 아기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인생으로서의 그 삶의 여정을 그분이 사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탁 하늘에서부터 왕으로 내려와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질 않고 우리 인생의 그 삶의 모습 그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정말 이름 없는 시골 목수 집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배경은 그가 성공하고 그가 세상의 권세자가 되고 뭔가 유명한 사람이 되기 편한 그런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또 오시자마자 헤롯을 통해서 뭐 목숨이 위험함으로 이집트에 가서 또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사렛에 가서 사십니다. 지금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환경 속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가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했던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하심은 우리의 방법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뽑으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모든 거를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또 아프고 귀신 들리고 힘든 그러한 그 영혼들에게, 그러한 육체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벌받아 죽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길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식하고는 다르지요. 우리식은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을 공부를 많이 시켜서 그 사람을 뭔가 아픈 모든 것에서 고쳐서 다시는 아프지 않게, 다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것이 사랑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은 우리의 가장 큰 병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씻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정말 죽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너의 친구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스승과 제자의 사이인데요. 근데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계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계명이었잖아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은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나 예수님의 친구나 다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라는 것에서 의미하는, 지금 예수님이 소개하는 그 친구는 뭐냐면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얘기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른 것을 다 알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를 위하여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형제나 지금 참 제자나 또 친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 우리에게 붙여준 그 명칭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맏형 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다그 예수님을 첫 열매로 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를 형제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또 친구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오직 한 분, 스승님이 되어 주셨으니까, 우린 다 예수님 따르는 자고, 예수님께 배우는 자들이니까, 우리를 제자라고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제자 된 삶,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된그 삶, 그리고 또 친구로서의 삶, 그 모든 것이 딱한 가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발 씻겨 섬긴 것 같이 너희들이 서로 섬기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말하자면은 형제나 친구나 참 제자나 명칭은 다른 것 같은데 형제로서의 사는 삶, 예수님의 형제로서 사는 삶, 그리고 또 예수님의 친구로서 사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해주신 삶입니다. 보여주신 삶이고 베풀어주신 삶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공통점이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를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은 아까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때그때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때그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기대하고 귀 기울이니까 그렇지 않은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으면 아이스크림만 달라고 졸라대는 거지 밥을 차려주는 거는 본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맨날 먹는 건데, 맨날 똑같은 건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밥 먹어야 살거든요. 말하자면은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랑을 좇아서 하라. 모든 것을 사랑을 좇아 구하라예요. 그러니까 사랑 빼놓으면 모든 것이 헛겁니다. 뭐 천사의 말을 하든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든지 어떠한 예언을 하고 모든 지식에 뛰어나도 영적인 모든 것에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주 특별한 영적인 권위자다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세워줘도 사랑이 없으면 뭐야?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끄러운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최선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이 아니라 보이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출처 자체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사랑하는 자를 갖지 않는 사람이 가장 가엾은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삶이 가장 불행한 삶입니다. 또 역으로 얘기하면은 사랑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많은 사람이 가장 뭐예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외로워해요? 누가 나를 사랑 안 해줘서 이기 이전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해서 외로운 겁니다. 내가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가 내 옆에 붙어 있고 그 아이하고 매일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있기를 원하는 거 당연해요. 그러나 정말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면 나를 위해서 내 옆에 붙들어 놓고 내 얼굴만 보게 하고 하자 하는 거 아니라 그 아이가 편안하고 그 아이가 유익하고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곳에 그 아이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왜? 오히려 내가 보고 싶어도, 내가 뭔가를 같이 있고 싶어도, 그것을 위해서 그 아이를 정말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 뜻대로 잘갈수 있도록 내가 그 아이를 붙잡지 않고, 그 아이를 잡아당기지 않는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게 더, 뭐라 그럴까, 나의 유익, 나를 그 채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그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를 위한 것, 나를 사랑하심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나의 행복,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꼭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정말 유익하게 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를 줘도 그것을 먹기 싫어서 하는 사람은 왜? 그게 약보다도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몸을 위한 거요.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우린 쓴 것도 달게 삼킬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먹어야지만 내가 낫고, 그걸 먹어야지만 깨끗해지고, 그걸 먹어야지만 내가 건강해지고, 그걸 먹어야지만 내가 행복해진다면 우리는 그걸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몸을 보양하기 위해서 별별 걸다 먹잖아요. 막 징그럽고 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먹어 하는 것들도 다 먹으면서 정말 우리의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그 내면적인 삶의 그 건강과 깨끗함과 거룩함, 그리고 또 그러한 능력,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은 끝없이 우리에게 양식처럼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고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경하게 생각하고 있고 마치 안 먹어도 살수 있는 것처럼 한번 먹고 둔 것으로 내가 살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제 곁에 하나님이 이어주신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를 여자니까 싫다라고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다 하겠는데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만은 저에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뭔가 성경적이네 아니네 소리 듣고 너무나 제가 그거는 받기가 그런 소리도 듣기도 싫고 받기도 싫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전한다는 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알지도 못하고 그만큼 뭐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는 엄마 사역이니까 그냥 젖 먹이는 거라. 젖은 내가 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어주신 그 영혼들을 그냥 품고 정말 통로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젖으로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역사하심을 그들을 키우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 사역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제가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 하시옵소서. 엄마라는 거는 젖 먹여주고 닦아주고 그리고 괜찮다 괜찮다 다독거려주고 그렇게 품어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에는 그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설명해서 납득시켜준 그 말씀에는 제가 그냥 제가 엄마로 살아왔고 그것밖에 익힌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그 엄마로서 사는 연습을 쭉 시키셨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이가 2시간마다 제일 처음에 태어났을 땐 2시간 그것밖에 애가 젖을 먹고 그 다음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젖 먹는 아이가 장성하다 해도 우리 하루에 세 끼는 먹잖아요. 뭐 요새는 어떻게 해서 두 끼를 먹는다 쳐요. 그럼 하여튼 두 끼든 세 끼든 매일 먹어야지 그 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어떻겠어요? 아무리 좋은 젖을 줘도 일주일에 한번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아, 맞아 해도 그것 갖고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매일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듣는다 그래도 하루에 한번 그냥 들어갖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한번 듣는 사람보다는 일곱 배 낫다고 쳐도 양식이라는 거는 하루에 세끼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먹은 것이 계속해서 그 아이 안에서 그몇 시간 동안 우리 안에서 다음 끼니 때가 되면 배가 고파져야지 그게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배가 고파지지 않는다. 그거는 벌써 이미 식욕이 없어진 것이요. 장 기능이 뭔가 탈이 난 것이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 밥을 먹어야 되는 것,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바뀌어진 거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금방 어떻게 죽는 것도 아니고 금방 어떻게 병이 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한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열매가 나옵니다. 점점 식욕이 없어지고 점점 안 먹어도 되고 점점 괜찮은 것 같은데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의 감사함과 그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넘치운 생기, 그 잎이 항상 싱싱하리라, 그 열매가 항상 있다는 그것이 도저히 이루어지지가 않고 도저히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시겠지. 아니요. 언젠가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요. 그 잎이 항상 싱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잎이 항상 싱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뿌리에서 양분을 받아들이고 계속적으로 살아야지 그게 되는 거지. 계속적으로 삶의 방식, 삶의 법칙대로 살지 않고 건강하고 뭐가 싱싱하고 열매 잘 맺고 꽃 많이 피우고 향기 그윽하게 그거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셨는데 친구는 그 지금 종과 다르다 그랬어요. 종이라는 건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냥 명령만 하면 그 명령대로만 하면 됩니다. 근데 친구는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뭐예요?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주는 그 사람들에게 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경륜과 그 하나님의 하게 하심의 모든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고 그 말씀대로 삶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거라는 거를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야. 우리는 친구를 택할 때 어떤 친구를 택해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내게 뭔가 유익을 줄것 같은 사람. 그 사람하고 있어서 내가 좀 뭐가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친구 삼으려고 하고 또 친구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가난하면 친구가 멀리 떨어진다 그랬어요. 좋을 때 친구지. 탕자가 돈을 가졌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즐겁게 놀고 뭔가 펑펑 쓸어서 나눠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줄수 있을 땐 우리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가난해지고 병들고 내가 뭔가 사회적으로 소외되었을 때 정말 나를 찾아주는 사람, 그런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간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아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주는 그 사람이 참 친구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친구 관계가 나와요. 다윗하고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으로부터 사랑해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까지도 계속 그 친구의 아들로 대접해서 가까이 두고 특별하게 여겨줘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거는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계속 지켜지는 사랑하는 마음, 여기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러한 자가 지금 친구죠. 우리가 예수님 되심을 알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분은 굉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친구 삼았다.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예수님의 것을 주기 위함이지, 사실 우리에게 가진, 우리가 할수 있는 어떤 것이 예수님에게 필요해서는 사실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친구를 택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택한 것처럼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를 친구로 여기는, 그 사람을 친구 삼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배운다면, 내가 그들을 택하는 것이 예수님이 친구 삼은 사람을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친구 삼아서 자랑스러운, 내가 친구 삼아서 내게 유익을 주는, 내가 친구 삼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나중에 다 예수님 떠나고 예수님 배반하고 하는 그러한 그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변치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택하신 모두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주여.
근데 우리의 생활은 지금 어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서로 속에 우리는 그러한 친구 관계를 갖고 있는지, 목숨을 버릴 만큼의, 그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당연하고 죽어도 괜찮다는 그러한, 자기 생명보다 사랑했다, 생명같이 사랑했다 하는 그 사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겁니다. 우리 잠언에 보면요,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낫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우리가요, 그 친구라는 것이 악한 친구라는 말도 나오고요, 좋은 친구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린 이 세상에서 아무 친구가 없어도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분이 친구 삼으신 모두와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으면 우리도 나도 택하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뭐예요? 그들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부모님이 아이를 낳았으면은 뭐 내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왜 내가 그 부모의 자식이니까 내가 형제를 택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서 낳기 같은 부모에서 낳았으니까 형제가 되는 것처럼 나를 친구 삼으신 예수님이 친구 삼으셨으면 나의 친구도 되는 거예요. 친구의 친구가 내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친구가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나 대신 죽어줄 만큼 소중히 여기는 그 친구라면 우리도 그 친구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예수님이 그 우리를 택하신 것이 괜히 택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열매 맺게 하고 또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것을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목적 없이 하시는 그냥 장난으로 하시는 일이었고요. 그 말씀은 그냥 농담으로 하시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냥 내뱉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없고 그리고 그 말씀은 그냥 협박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은 말씀하신 그분의 뜻이고 그리고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이고 이루심이고 그리고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택한 그 택함이 제자들을 택한 것이 가서 과일을 맺게 한다. 우리가 지금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 땅에. 우리의 있는 자리자리에서 열매를 맺는다. 어떤 열매를 맺어요? 말씀대로 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열매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육성을 갖고 할 수 있는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그분의 역사, 그분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가 하루아침에 되는, 아니 씨가 뿌려져서 열매 맺을 때까지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매일 자고 깨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생명은 계속 살아야 생명이지 살다가 없어지면 뭐예요? 생명이 없어졌다 죽었다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생케 하는 썩지 않는 그 말씀이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으면 그 생명 자체가 그 씨 안에 있고 그 씨가 살아 역사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뿌리 내리고 거기에서 싹을 내고 거기에서 자라서 거기에서 꽃피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아홉 가지로 소개되었지만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나타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이 무슨 법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에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삶에 지켜 행함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를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이런 때에도 저런 때에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원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생명을 맺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그냥 붙어만 있으면 그 나무에서 그 씨에 원래 있던 그 생명이 뭐야 내게 흘러와서 열매 맺게 되는 거거든요. 우린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다.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붙어 있지를 않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거는 계속 거기에서 생명의 물줄기가 내게 공급되어야 되는 거고 끊어지면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계속 먹어야지만 되는데 먹지 않고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지 않고 열매 맺으려고 하는 거. 그 모든 것은 생명의 법칙 속에서 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법칙 속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왜? 죽는 일이고 썩는 일이지 사는 일이고 열매 맺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숨 쉬고 살게 했는데 숨안 쉬고 살 수 있는 법이 없잖아요. 먹고 마시고 배설하면서 사는데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배설하지 않고 사는 법이 없잖아요. 하루하루 사는데 우리가 영화처럼 소설처럼 몇년후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 과실이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는 게 아니라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세우셨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이 친히 그 뜻대로 우리 안에서 하도록 하시도록 나의 모든 나라를 없애고 그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화 시키는 거예요. 나의 정욕과 욕심은 나의 소욕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은 바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오직 나는 이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산다예요. 들음으로 순종해서 지켜 행해서 산다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들음으로 시작한 그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되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에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지금 뭐예요? 제자된 삶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그것이 나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해주세요. 돈잘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뭔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와 그 의예요. 다시 말하면 내 나라가 없어지고 내 의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입혀진 그것이 나의 실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이 자리에 배치하셨는지 정말 세상 비말에 두고 아주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사도들을 그게 두셨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미움받고 환난당하고 핍박받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했다는 그것은 왜 그랬어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고 하나님의 의를 가져서 내가 이 땅에서 죽어도 살리라. 내게 영생 있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있다는 것을 그들이 정말 이 땅에서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이 내 안에 있음을 누렸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받는 어떠한 고난보다도 장차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그 보장으로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해 있는 그것에 대해서 매일 만지고 보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보다도 더 큰 기쁨을 가질 수 있었고, 정말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고, 그들을 친구 삼을 수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산 삶이지만 살게 하신 이는 그들 안에 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들 안에 임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님을 가졌고 그 말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만 말씀대로 삶을 요구하실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짐져줘서 그렇게 해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타이르십니다. 내가 너를 친구 삼은 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이런 대로 너에게 다 가르쳐 주었으니까 네가 자원함으로 정말 고난의 동참함을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왜 고난당하고 있고 왜 내가 이 핍박받고 있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이 임한 후에 알았거든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줬던 자들이 죽기까지 따라오리니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다 내가 위험해지니까, 내가 힘들어지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예수님 떠났어요. 그러나 성령에 임하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어떤 권능?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권능을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 권능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명함은 너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또한 동일합니다. 지금은 더 바쁘고 더 사람이 많고 더 뭔가가 안 돼서 아, 지금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뭔가 정말 너무나 세상이 빨리 변화돼서 거기에 쫓아가기도 바빠요. 아니요. 우리 주위에는 오늘도 예수님이 친구라 여기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보고 너희들도 서로 친구로 여기고 너희들도 서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의 그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내게도 우리에게도 오늘도 동일한 거거든요.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을 위해서는 죽어주셨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는 그분은 아니신가? 아니요. 그분의 흘리신 보혈은 오늘도 우리에게 의지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얻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은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지켜 행해지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 삶은 언젠가 이루어질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행함으로써만이 나타날 수 있는 열매라는 것. 언젠가 뚝 떨어져서 내가 언젠가부터 갑자기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기가 태어나서 매일매일 젖 먹고 자라는데 그냥 그 자람을 통해서 머리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고 뭔가 다 자라듯이 모든 기능이 자라듯이 우리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냥 젖을 먹듯이 먹는데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데 내 내면 안에 받아들이고 내삶 안에 받아들이는데 내가 아주 사는 양식의 그 공급처로 그 젖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고 또 듣고 행할 때 그대로 우리가 행할 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내 안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민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우리가 노래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요. 뭔가 기적기사를 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뭔가 특별한 재주를 부려가지고 우리가 만민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게 하소서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이 친구자 삼은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이 받으신 자, 그러한 사람을 나도 친구 삼고 나도 받고 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손길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고 품고 섬기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할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실 것이고 만민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가진 자 되었고 사랑할 수 있는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 사랑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내가 사랑하기 싫고, 내가 사랑해야 됨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랑하지 못함이 없도록,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마음에 주인이 되시고, 주장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늘 사랑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강권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